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 근거해서 칭의에 따르는 복된 결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 교회의 사제이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던 마르틴 루터가 99개의 토론 주제를 그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에 붙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당시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이 두 성경에 담긴 핵심 진리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무슨 뜻인가요? 한자이지요.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에 근거해서 내가 쌓아온 어떤 덕에 기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래 의로움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가리켜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진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고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교리가 바로 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허물과 불의가, 악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신칭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뒤따라오는 아주 복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칭의에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화평, peace of God, peace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이 선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근데 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최초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이 아니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적대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 관계를 야기한 원인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에 놓일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적대 관계가 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 또 나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져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아주 참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평온함을 상실하게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중한 관계, 이 생명의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전환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범죄한 우리들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무죄하신 분이신데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극적으로 종결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적대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1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떤 체험으로 평온함을 느낀다든지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평화를 평정심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 몰려오더라도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언제나 변함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참된 신자라도 때로는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않으실까, 마치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침체와 낙심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와 유혹 앞에 굴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절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이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거부하실까 의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 복된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칭의를 따라오는 복된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두 번째 열매, 이 영광스러운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다스리는 영역,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나와서 은혜가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특별한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면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된 현실이에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세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우리는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자리에 들어온 이상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추방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세계에 속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좀 소외되고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의 세계에 확실하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세계에 서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이 2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누리는 대표적인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절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받은 복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왕을 만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을 알현한다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참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나 제한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혜에 서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이시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칭의에 따른 복된 열매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었고 둘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이 복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어떤 불행이나 역경 그 자체를 반기고 기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신칭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 현실 배후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해결의 은혜가 아니라 인내의 은혜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맞서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인내가 또한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연단, 거꾸로 하면 단련, 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연단은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더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고난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근데 욥이 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단련을 받으면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다 깨끗이 제거되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가난 부분이 있어요. 뾰족뾰족한 부분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그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더 지금보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는 이 소망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있는 것인데 이건 절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난당하고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고난으로 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이 절대 손해가 되고 무익한 일로 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한없는 사랑 안에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어진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게 아니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에요, 체험.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 감각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가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처지에 지금 계십니까? 또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말씀처럼 소망 중에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